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을 강조하면 무익한 교리 논쟁에만 휘말려 가지고 오림을 경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를 사랑이나 실천과 대립되는 구도로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교리가 뭔지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로 교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은 아시는 바대로 이단들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점에서 유익이 있고 가장 본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개혁교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보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물론 저희 교회 예배 순서가 좋습니다. 좋지만은 조금 더 개혁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주보도 바꾸게 된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라고 말하면 소요리 문답 1문답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우선은 예배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린 예배는 의식 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행하는 모든 순서가 바로 예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는 좀 자유롭죠.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하여튼 아주 분위기가 즐겁고 뭐 그런 것이 좀 강조되는데 보통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엄을 자각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깊이 자각하는 예배. 이게 바로 개혁교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혁교회 예배 방식은 아시는 바대로 성경이 명한 것만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다.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 예배죠. 개혁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찬송을 부를까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고 뭐 마음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동도 없고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편을 불러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부르라고 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시가 어떤 시겠어요? 윌리의 시겠습니까? 그 시는 다름 아니라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셨다고 말할 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시편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방편과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조장로님 사위 되는 황현식 집사님도 저한테 인사하면서 가면서 뭐 예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시편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시편을 불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정서를 가장 폭넓게 그리고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방편과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복음송을 한번 보세요. 그 가사나 멜로디를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시편을 영혼 모든 부분의 해부학이라고 불러왔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알고 있는 감정 가운데 시편에 나타나지 않는 감정은 없고 거울에 비치듯 모든 감정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다. 더 정확히는 성령이 온갖 비애, 슬픔, 두려움, 의심, 희망, 염려, 당혹감 요컨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감정을 시편에 그려 보여주셨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모든 감정을 대변하고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일반적으로 신약시대에 부르는 찬송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서구 개혁 교인들은 그걸 몰라서 시편 찬송만 고집할까요? 그런 정도의 신학 지식이 없어서 시편 찬송만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편을 불러야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시편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약시대에 왜 캐캐 묵은 시편을 부르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8편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고 시편 22편 22절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노래하고 있고 110편 4절은 그리스도의 제상직을 말하고 110편 1절은 왕직을 말하고 있고 35편은 그리스도가 받은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편은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자에 못 박히심 69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장사됨과 부활 시편 16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시편 16편, 시편 110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98편에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을 쓴 마크 데버, J.B. 던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 스타일을 보면 목회자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딱 들어가서 강단,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면 드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뭔지만 딱 보면 금방 알아챕니다. 이분이 뭘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 음악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런 선택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회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로 나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교회 음악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이 교회 음악 가운데 충분한 만족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을 비교적 잘 가지고 있는 20대만을 겨냥한다든지 아니면 1980년, 90년대 오래된 복음성가 아시죠? 그런 것만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보편교회를 사실은 해치는,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왜 사용하는가?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교인 대다수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교인 대다수와 사용 가능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 찬송은 초등학생부터 유치부 아이들부터 8, 90대 어르신들까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들 우리 어르신들 따라갈 수 있나요? 거기에 마음이 동할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도 성경에 따라서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렘 에브라다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나게 될 것이라 그랬죠. 치리자. 그러니까 치리자가 뭘 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 후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머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죠. 물론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 했지만 사도들은 비상직분자로서 오늘날에는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치리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개혁교회가 뭔지 이전의 개혁교회가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혁교회 전도. 여러분들 위클리프 선교회 아시죠? 1377년에 위클리프가 순회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갖고 갔던 것은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몇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556년에 칼뱅은 12명의 복음 전도자를 브라질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5명은 살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본고로 돌아와야만 되었습니다. 1562년에는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플로리다 지역과 캘리포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프랑스 리 위그노들이 세운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2년부터 1556년까지 제네바 교회는 최소한 88명을 각지로 파송했습니다. 1561년에는 142명을 남아메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대륙으로 청교들이 건너가게 되고 청교도들이 무엇에 힘씁니까? 원주민 전도에 힘쓰죠. 특별히 인디안 선교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존 엘리엇,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다 이런 사람들이 인디안 선교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구 개혁교회는 선교에 상당히 힘을 씁니다. 헤리티지 교회, 조엘비키 목사님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 선교를 이미 갔다가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1년, 2년씩 사역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이죠. 한국교회가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보편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번에 에우디오 캄피 교수님이 저희 교회 와서 위구도에 대해서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캄피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취리의 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못 모이게 하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그로스민스터 교회 당 주변으로 차를 다 몰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당 확성기에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개신교도들, 개혁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HRC 교회, 헤리티지 리폼드 철치 그 교회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둘째 아들 찬영이 기숙사 2층에 사는 분인데 몸에 보면 문신이 이렇게 쭉 목 이런 데 막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그랜델레피즈 다운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라스베가스 있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 연산교회도 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중에도 매주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죠.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개혁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PPT를 좀 보면서 이제부터 지금 서구개혁교회는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청교도들이나 위그노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뭐 남아공 뭐 이런 데 쭉 흩어져서 브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개혁교회 전통을 이렇게 잘 따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할 때 2차 대전 때 화란 사람들이 많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민자들이 오게 되고 1950년대 중반에 학교를 세우려고 협의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까지 세우면서 교육교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말씀도 드리고 가정에서 경건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교육 어떻게 하는지 기도학교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회당은 제가 2015년도에 안식년을 갔을 때 애틀란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제 아내 친구가 사모인데 거기서 한 4시간 반 정도 제가 운전해서 남부 쪽, 플로리다 쪽 거기에 갔는데 찰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교회가 위그노가 세운 교회예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쭉 써있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1600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저 위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 단위 목사님들의 이름이 여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한 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그노 교회들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위스 지리에 김승정 성도님 집에서 한 9일 동안 지냈는데, 그때 그 참 부러웠던 것은 종소리죠, 종소리. 교회당 종소리. 그 종소리를 하루에 한 스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거리가 보이시죠? 종소리가 안 나네, 근데. 소리는 안 나네. 여기밖에 안 나네. 남미, 들리세요? 이렇게 칩니다. 거리가 그냥 종소리로 가득해요. 막 떠나가라고 칩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때 교인들 차 타고 다 오고 해서 교회 확성기로 설교했다는 교회가 바로 이 그로스민스터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제 블링거가 있죠, 그죠? 블링거는 아신 바대로 쯔빙글리의 후예입니다. 쯔빙글리의 후예로서 종교역을 단행했던 분이고, 우리 합신의 그 박상봉 교수님이 이 블링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죠.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바스 물교회 뭐 등등. 여기는 쯔빙글리 동상이죠, 그죠? 쯔빙글리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네. 여러분들, 쯔빙글리가 왜 칼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양손에 성경만 쥐어져 있지 않고 날카로운 검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왜 칼을 들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쯔빙글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으로 보십니다. 군목. 아시죠? 군인들을 목회하는 군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확산을 반대했던 로마 카톨릭과 전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제2차 카펠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에 따르면 사실은 전사했다기보다 순교다. 왜 그런가? 카톨릭 군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전하는 개신교리를 처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쯔빙글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한 이단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없도록 그 쯔빙글리의 신체를 내도막 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강물에 뿌려버렸어요. 이 그림은 제가 루체른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루체른이라는 곳이 아주 예쁜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은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쯔빙글리가 카펠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전산 기념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주위를 찾았는데 어느 호텔인 것 같았어요. 교회당이 아니고. 원래는 교회당인데 호텔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발견했는데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비석을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살펴도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쯔빙글리가 전사한 그 전사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누가 찾아줬느냐? 바로 이분이 찾아줬어요. 주위에 이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나요? 당신은 우리 천사라고 말하니까 이분의 이름 중에 엔젤이 들어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네바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꼭 가고 싶어서 그 김승동 총도님의 딸을 안내자로 삼아서 한 4시간 정도 고속철도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 끝에, 저 끝에 보면요, 옆에서 보면요, 칼빈이 코가 제일 커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띄웠네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그죠? 칼빈이 다녔던 거리. 여기는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존 녹스도 공부하고, 존 녹스가 여기서 공부하고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운 거죠.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칼뱅의 무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칼뱅의 무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칼뱅이 자기 무덤의 묘비를 새기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후로 어쨌든 이게 맞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제가 포즈를 한번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다가 제가 박태현 교수님의 안내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게 되어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된 그 교회당에 가봤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이에요. 네, 박태현 교수님과 사모님, 그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대상이죠. 쫙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는 뭡니까?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고 목소리가 회중석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뚜껑같이 이렇게 딱 씌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의 개혁교회에 대해서 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교회당 사진을 못 찍었네요. 여기는 리폼드,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고전들 있죠, 그죠? 심수의 고전들이 이렇게 쫙 있었습니다. 손으로 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여기가 교회당입니다. 예, 교회당 아니고요. 강단 밑에 성찬상이 보이죠? 그 위에가 강단이고 그 위에가 파이프 올겐 보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 댁에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 자녀가 13명입니다. 너무 인상도 참 좋으시죠, 그죠? 제가 수염을 좀 더 기르면 아마 혹시 좀 이렇게 인자할까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참 부러운 두 분이었어요.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댁이고, 그 다음에 조엘비키 목사님, 메리 사모님 댁에 초청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렇게 간단하죠, 그죠? 지난번에 어느 우리 교회 교인이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한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여튼 번잡하지 않게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샐러드, 뭐 햄버거 정도, 그 다음에 비스켓 같은 거 있죠? 그거 먹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HRC 교회 찬양하는 거를 제가 좀 찍었습니다. 원래 뭐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그냥 세미나 때도 조금 찍고 제가 조금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주하죠. 알아서 간주가 나가면 딱 있다가 간주 끝나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앉았죠? 예. 찬양은 서서 항상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 목소리입니다. 우리도 아는 찬송이죠. 그죠? 우리 시편에 있는 멜로디입니다. 반주 없이 하죠. 예, 이 정도만 하시겠어요? 금방 헌금통이 지나갔던, 예, 헌금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 HRC 교회하고 FRC, Free Church Reformed 그 교회가 함께 기독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아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변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입니다. 킨더가든 5세부터 7세까지도 있습니다. 교실이 참 멋지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막 소개하고 이렇게. 도서관 책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운동장이 운동장인데 기숙사 바로 맞은편이 운동장이라서 우리가 딱 그냥 지금 딱 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실내 체육관 마치고 기념 촬영.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교회가 PRC 교회인데요. PRC 교회는 헤르만 훅스마라고 하는 분이 일반 은총론과 관련해서 계획신학에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말했다가 떨어져 나간 교회인데요. 아주 경건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언약 부분도 그렇지만 그 24장 5항의 이혼 부분이 있죠. 이혼 부분. 그 이혼 부분에 보면 간음과 고의적 유기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별로 잘 하지 않고요. 고의적 유의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음을 했을지라도 배우자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걸 간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 교단이에요. 신앙생활을 뭐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여기도 학교를 해요. 그 학교를 또 제가 찍었습니다. 이다 학교입니다. 돼 있죠? 이스트 사이드 크리스천 스쿨. 감물대. 그 담임 목사님 하고 찍고 또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키가 되게 크죠. 1m 한 90쯤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담임 목사님 그 미얀마에서 입양한 아이의 둘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첫째 아이가 식사 다 끝나니까 시편선하고 성경하고 쫙 가져와가지고 쫙 나눠주더라고.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냥. 예.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교회당. 여기는 리폼드 베프티스트 교회예요. 베프티스트인데 리폼드입니다. 예배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최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경건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런던 신앙고백서를 받아요. 이분들은 유아세를 안 믿는다든지 이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딱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남자분 있죠? 그죠? 이분이 누구냐면 조엘 비키 목사님과 함께 개혁신학을 공부한 폴 스몰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침례교인이에요. 재밌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박광영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토론토로 가서 캐나디안 리폼드 교회를 갔습니다.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베델 교회. 그리고 갔더니 주일날 그 뭐죠? 그 접대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스피탈리티. 그 주일날 당번이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으로 새로운 분이나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가정이 여기에서 한 20, 30명 식사를 준비해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먹으면서 매주마다 해서 매주마다 당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스피탈리티 하는 가정 누구 이러면 거기에 쫙 가가지고 교제하고 오는 거죠. 베델 처치 캐널시 교회입니다. 게리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키가 190, 한 6 이 정도 되는 분.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광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합신도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고신 출신이라서 고신교단으로 가가지고 고신교단에서 활동하는데 토론토로 갔다가 개혁교회를 알게 되고 개혁교회에서 선교사로 선교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파트인데 근데 한 몇 주 전에 이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신 분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레네리피즈에 왔을 때 기숙사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디안 리폼드 신학교입니다. 여기가. 크진 않아요. 아주 자그만합니다. 이런 신학교인데 학생 수가 한 3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신학교입니다. 아, 이거는 또 그 캐나디안 기도학교예요. 이게 잘 빨리 안 되네.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가려는데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좀 이따 보면 티처스 칼리지라고 기도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 기도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장이세요. 캐널시 교단은 교회 수가 65개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65개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개를 열심히 잘해 주시는지 한 거의 한 40분 하에서 다 알아들으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도서관들, 교재, 이 교재인데요. 모든 교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썼어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도, 기도 드브레, 기도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2001년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간 정경준 집사인데, 이게 정경준 목사로 되어 있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네. 이분이 누구냐면 린다라고 그 정경준 집사님 다니는 교회 여성들님이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찬우, 찬영하고 영민이하고 2003년도인가 캐나다에 보냈을 때 이분 집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바로 정윤희 집사님과 전성민 성도님이고, 제가 이주용 성도와 김가영 성도를 이분들하고 연결해서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아들이 리폼드 신학교, HRC 신학교에 MDB를 마치고 조엘비키 목사님의 그 비서예요. 그 비서를 하고 있는 그 형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옆에는 자매 있죠. 이 자매가 기도학교 교사로 근무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전성민 자매가 근무하는 그 기도학교 도서관 사서였어요. 그래서 이분 가정에 갔는데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오묘하게 역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그러면 뭐 서구 개혁교회는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영재 목사님. 예.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한번 방문했죠. 7월 달에 미국에서. 그분이 FRC 교회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 뉴저지 쪽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거기서 거의 한 7, 8년 그 교단에서 공부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연약한 중에도 그래도 참 나름대로 이렇게 분투하고 있다는 거. 예. 가정, 교회, 학교, 이게 그야말로 삼박자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기도학교를 보내든지 홈스쿨링 하든지, 그죠?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학교는 뭐냐, 학교는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가면요, 삼촌, 뭐 엄마 이런 분들이 교사예요. 그리고 기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녀가 기도학교 들여보내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후원금을 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마쳤잖아요.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후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다. 내 아이만 아니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언약의 자녀로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학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교회당도, 교회당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씀에 자라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더 잘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용도에 맞게 만드는데 되게 어쨌든 참 쾌적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나 또 함께 뭐 때로는 좀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땅들도 갖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뭐 기도학교, 또 가정, 또 예배,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이제 강당교류인데요. 저희는 강당교류를 두 번 하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들은 강당교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항상 이웃교회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는가? 아시는 바대로 개혁교회는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이론답을 되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6문답 이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다른 교회 가도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쪽에 와가지고 17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다 통일성이 있고 뭐 어느 교회가 특별하게 더 좋고 뭐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거의 평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런 부분들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서구개혁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동성애 문제, 양성애, 성전환, 세속주의, 목회자 수 감소, 20, 30대가 교회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한국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인들이 헌신하는 정도의 범위는 훨씬 넘어서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자세, 태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예배 10분 전이면 다 와 앉아 있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밤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와요. 조금 제가 볼 때 한 5%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는 덜 나옵니다. 그러나 다 나옵니다. 가정 생활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평소에 성경 읽고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요리문답 또 암송하고 배우고 기도학교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움직임 가운데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저희 교회도 은혜 가운데서 잘 서가고 있는데 좀 더 교회가 좀 다져지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좀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HRC 교단은 12교회밖에 안 되고 KNRC 교회는 65개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것 이런 걸 좀 보시고 우리 합신교단은 한 900한 50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학교 하나 없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그들의 좋은 모범을 좀 보고 도전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정도 이루고 학교도 이루고 또 교회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현상교회 그리고 합신교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누가 이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교회 틀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자라난 믿음의 후손들이 이민을 가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언약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서구 교회들은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말하지만 개혁교회들은 점점 부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입양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민자들도 입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목, 나의 경험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아는 것만큼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기도학교가 더욱더 학교다워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귀한 헌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순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